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태양이 늘 그 자리에 있듯이 주님은 여전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의 존전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내다보느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복잡히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며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악과 탐심은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신음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들조차 혼돈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죄악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고 정치의 문제는 인간의 탐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과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대조 가운데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후에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백성들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한 우리들 인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돌아서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안타까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여 서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상대방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와 고통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언어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소망교회 가정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늘 언어 생활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어를 통하여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솔직하다는 명분 아래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시어 억울하게 당하신 그 못 박히신 손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날로 쇠하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가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위태로워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고령의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동안 호흡기를 달고 힘들게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이제 남편을 보내는 우리 은퇴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권사님도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얼마 전 퇴소하여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미국의 식구들이 나오는 과정 등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기 검진을 받는 암투병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나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검진의 모든 결과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 형제를 지켜주셔서 완벽하고 정확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식받은 신장에 이상 반응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랜 투병의 생활이 끝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가까이 원인 모를 이유로 기력이 쇠하여 계속 누워만 계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몇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지금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검사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로 기력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운동 후 종아리 근육의 핏줄과 신경을 다친 아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모든 신경이 잘 연결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걷고 힘차게 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 수용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레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둘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끈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트리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트레의 바디와 날씨를 다 꿰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삼손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이죠. 정말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좋은 도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에서 드물 정도로 탄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을 만큼 아주 기대에 찬 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이야기는 딤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딤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부모에게 와서 내가 그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14장 앞부분입니다. 1절 이후의 얘기죠. 내가 여인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딤나에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옳게 보였다.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적인 것은 내 눈에 옳다. 내 눈에 옳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냈다가 결국은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약속에서 그 수수께끼에서 지게 되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손이 그를 떠나는 이야기, 그 여인을 떠났던 이야기, 또 다시 돌아갔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을 주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화가 나서 또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틀이 이제 딤나에서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딤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단지파가 있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가사에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4절 이후부터는 드릴라 이야기인데 소래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정확하게 지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략 소래골짜기 근처에 있었던 드릴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넓게 그려놔서 여러분이 어떻게 좀 보시기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사해를 중심으로 보면 사해 위쪽 부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끝 부분에서 서쪽으로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루살렘 위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으면은 대략 위 아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해 맨 위쪽 북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딤나에서 있었던 사건은 쭉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직선 거리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끝부분쯤에 딤나라고 한 중간입니다만은 육지입니다만 딤나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그 뒤쪽에 그 레히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 레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라맛 레히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천 명을 죽이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왔고, 거기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있는 그 레히입니다. 그러니까 딤나에서의 사건 레히,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딤나 레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맨 저 밑으로 보면 가사인데요. 가사 지역은 지도로 보면 한참 밑입니다. 조금 저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지금 통통하게 그려져서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찍으면 보이면은 조금 더 밑으로 느껴질 텐데요.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헤브론 위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은 사해 쪽으로 있는 곳인데 가사에서는 한 70km, 64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요 내용을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사는 그가 살고 있었던 딤나 지역,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쪽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그 직선 거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한 단지파의 어떤 지역에서 한참 벗어난 곳입니다. 남쪽 지역이고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지역인데 삼손이 거기까지 혼자 다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정황입니다. 그것도 무슨 일로 갔느냐 하면 기생을 만나려고 갔다.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그의 생활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종횡무진,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뭐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의 삶도 매춘부를 찾아서 가사까지 갈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런 삶이었다. 어찌 보면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방탕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 가사까지 갈 정도로 그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맞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밤에 매복해서 사람들이, 가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이게 매복까지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삼손이 이제 그 제압을 한 것인 것 같아요. 3절을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아마도 삼손이 그 매복한 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매복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났겠죠. 싸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냥 성문짝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뭐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마어마한 장사가 그 성문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문의 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성문 그들 문짝을 문짝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뭐 양쪽 문 다 뜯어냈다는 얘기겠죠. 다 뜯어낸 다음에 문빗장까지 들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면 헤브론 앞산으로 갔다 걸어갔다는 뜻인데요. 64km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한 64km, 70km 정도의 거리를 그가 그걸 들고 갔다.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그것도 사람들을 다 제압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뭐 기생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밤에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냥 문짝을 다 뜯어내 버리고 성문의 문짝을 다 뜯어내 버리고 그것을 그 큰 문짝을 들고 64km 정도의 거리를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장사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대단한 그 장사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냥 1절, 2절, 3절로 끝입니다. 기생 매춘부를 만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였지만 제압을 했고 도리어 청문짝을 다 뜯어가지고서는 60km 이상이 되는 곳까지 헤브론까지 그것을 들고 가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학자들이 3절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바벨론 고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장사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도 삼손이 그런 장사의 어떤 반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겠는가, 사건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고대 근동,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서는 태양신, 이제 이 삼손도 태양, 작은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동의 지역에 있는 신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고대 이야기 중에서는 그 성, 그러니까 그 태양신이 동쪽에 있는 성문을 열어서 성문의 그 문을 열고 그 문짝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지평선이 열리게 만들고 그래서 해가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와 그런 것들을 보여 그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면서 삼손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장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그만큼 지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기생을 찾아다니면서 몇십 킬로까지도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제압하고 성문짝을 뜯어낼 만큼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딤나, 그가 있었던 딤나 지역이죠. 딤나, 그리고 벳세메스, 아까 보셨습니다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딤나 쪽으로 지중해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직선을 걷는다면 약 북쪽, 약간 조금 더 북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소래골짜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딤나 쪽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4절이 그 내용이고요. 자, 5절에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원어로는 1100세겔로 되어 있는데 은 1100세겔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3kg 정도의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각각 우리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추해 보면 여호수아서 13장 3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 다섯 방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 종족이 모여서 지금 연합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종족이거든요.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는 표현에서 아마도 다섯 개 방백,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은 1100세겔씩을 각각 주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다섯 개 족장이니까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300 이상의 굉장히 많은 많은 양의 그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받는 연봉의 550배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액수다. 그래서 약 한 1000억이 넘는, 우리가 보통 뭐 2억 정도 이렇게 뭐 2억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2억이라는 큰 돈을 만약에 이렇게 곱한다면 1000억이 넘는 돈이다, 이렇게까지 계산한 분들도 있습니다. 2억이 아니라 2만 달러로, 달러로 계산한 건 2만 달러 정도의 연봉이라고 그랬을 때 1000만 달러 정도의 그런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다, 그렇게 계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들릴라에게 지금 그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목숨을 걸고 어쨌든 비밀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요. 6절부터 이제 7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시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말하되 말하라 하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릴라는 계속해서 이제 비밀을 알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는 삼손이 이야기한 내용이 7절이죠.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될 거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당시에 아마도 주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르지 않은 줄이란 말은 생명이 아직도 충만한,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마르지 않은 어떤 줄. 그다음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어떤 의식,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 이제 두 번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머리털로 살짝 가요. 머리털까지 갑니다. 점차 비밀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같이 짜면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역시 거짓이었죠. 결국 그러나 또 그런 이 들릴라는 또 다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힘을 쓰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이후의 내용인데 15절 이후 다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음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16절에는 그래서 16절은 마음이 번뇌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17절에서 진심을 드러냈다, 마음을 줍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삼손이 처음엔 마음을 주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은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다, 나를 놀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번 삼손을 놀리는 거거든요. 삼손은 희롱하고 삼손을 거짓말, 삼손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삼손에게 도리어 들리라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했고 당신이 나를 거짓말을,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 이야기로만 계속됩니다. 딥나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고, 또 가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들릴라 사건입니다. 그에게서 연약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끊임없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르면서 계속 그 안에 살고 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세 번이나 들릴라로부터 속습니다. 끊임없이 속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안타까운, 언제든지 한 번쯤 의심할 수 있었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는, 여인에게 또 들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예. 이 말씀, 부모의 말씀을 아마 어기면서 그는 생활했을 것 같고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했고 또 그 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눈은 이방 여인을 향했고 음녀를 향했고 마음도 이방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